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행보마다 늘 동행하시며 지켜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이 자리를 기억하여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고 또 세상의 여러 시험과 유혹 속에 저희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과 낙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온즉 저희들의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기와 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와 놀라운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셨사오는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사 우리 마음마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또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또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 하실 때는 김종수 집사님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고 또조 목사님 또조 목사님대로 귀한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느낍니다. 이제 또 제가 또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이종대 목사님이랑 중국을 좀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위에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말할 줄 모르는데 이종대 목사님이 자꾸 가자고 그래서 쫄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콕 깨서 가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녀오는 그 여정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는 또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금요 찬양 예배를 자리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만 오시지 말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또이 자리에 같이 와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말씀만 우리 한 구절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이사야 5장 2절을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972페이지 이사야 5장 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가리켜서 유다 집 이 그 백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도 너희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사야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파서 돌을 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도,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열심을 품으셔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번성하고 또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되어야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그 일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호세아 8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는데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랬는데 8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8장 4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세우셨고 그러므로 그들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얻은 열매와 그 풍성한 것으로 이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얻은 그 수확의 풍성함, 그 보상을 더 늘리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지속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더욱 이방인의 행하는 풍요 제사나 그런 우상 숭배의 일들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수확을 그 풍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그 비결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또 주상을 만드는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죠. 2절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품은 두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죠. 그러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만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섬기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반반 갈라져서 그 동등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두 마음이 되면 결국 하나님도 수단화됩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행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2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제단과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대상이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왕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다고 해도 그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왕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의지했던 그것이 이제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독초라는 것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부스럼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독이 있는 어떤 식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온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포이즌 아이비, 이렇게 동일한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포이즌 아이비에 걸려봤는데 아주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는 게 뭐예요?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헛된 말과 거짓 맹세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재판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기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뭡니까? 아세요? 베델의 뜻이 뭡니까? 예, 우리 조목사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 북쪽에 나라를 세웠죠. 남쪽에 유대가 있고. 근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가 되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까 두려워서 북쪽에다가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만들었는데 그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벳 아웬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벳 아웬이라는 것은 거짓의 집, 살육의 집, 사악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섬긴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렵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이 슬퍼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결국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의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앗수르의 식민지가 됩니다. 송아지도 결국 앗수르로 옮겨질 것을 말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합니다. 무리에 있는 그 거품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지기 십상이죠. 금방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는 아무 힘 없는 모습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황이 상당히 참담하고 굴욕을 느낍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들이 이 일을 겪느니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여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덮치라라는 겁니다. 작은 산더러 우리에게 무너지리라 하리라. 그만큼 그들이 당할 고통과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해왔고 그들이 힘을 삼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그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은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형통하게 편안하게 유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다 없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은 그들이 거짓된 것을 근거로 하여 그 힘을 삼고 있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데 단순히 벌을 주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헛된 마음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가르치는 데에 그 목적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잘못된 생각, 이런 헛된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받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상에서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1065페이지 9장 23절 제가 읽고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 보면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왜 지혜와 용맹 이런 부함들이 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언제나 그 우리의 힘의 근거로 삼기에 좋을 만한 것들인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얼마든지 그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 진정한 힘이나 또 내용이나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을 내리시고 또 규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두려고 했을까요? 그 십계명부터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독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집착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 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인간된 가치와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참다운 인간다운 삶과 인간의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독재적인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가장 긍정적인 의미, 너희는 나 하나로 충분하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에 우리의 신앙상에 아주 미묘한 부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이 금요일날 금요신앙 예배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사실들을 알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의 문제이고 지금부터 내가 결단을 내리면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을 품으면 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다분히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한 똑같은 세상의 목적을 둔 것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과 비결로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려도 이것이 수단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줄로 알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기 위하여서 가지는 방법,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죠.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내 실력과 능력을 쌓아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가장 돈 많은 갑부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만수르의 딸, 개콘에 나오는 억수르의 딸 나미다나 마르다를 생각하시면 조금 연상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하게 살려면 정말 부자와 관계를 맺는 것, 친척 관계가 되는 것, 뭐 사돈을 맺는다든지 뭐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은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지혜나 용맹이나 이런 것으로 힘삼지 않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힘에 더 큰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죠.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사실 그 여인의 배후에 있는 재력에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내 마음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그 여인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속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 여인 배후에 있는 재력에 대하여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랑한다면 그 여인이 얼마만한 재물이 있고 얼마만한 많은 것을 가졌는지 또는 없는지 가난한지 그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행복의 근거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세상을 목적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명확하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는 불평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하고 말하는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 어떻게 더 잘합니까? 어떻게 지금보다 더 잘합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서 화를 내지 않을 만큼은 다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규범과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켜 줌으로써 내게 임할 화를 면하고 내가 가질 복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은 다 우리의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얼마만큼 풍성히 또는 얼마만큼 빈약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재력이 얼마만큼 있냐 없느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듯이 말이죠. 우리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생활도 이렇게 좀 펴게 해주십시오, 이만큼 채워주십시오라는 어떤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재물을 갖다 바쳤고 하나님께 절기마다 찾아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보상과 그 풍요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이 더 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는 것.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인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주제가 뭐예요? 처음에 이 호세아서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 사랑을 배반한 고멜이라는 여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제단을 세우고 그것으로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너희 안에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이십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주실 보상이나 축복이나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을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재물 안에는 우리의 어떤 자녀도 될 수 있고, 우리의 인기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편안과 안락함과 행복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겸하여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 섬기고 다른 것을 위해서 반 섬겨서 안 섬긴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그 인격자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이미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이미 배신한 거요,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염려가 그 무엇에 있어요. 그 무엇,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먼저 나와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디에다 더 무게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보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이 뒷구절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않으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뭔가를 더해주신다고 한다. 그래서 이 구절도 우리는 그 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 비결로서 이 구절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얻기 위해서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분히 수단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옳게 보시려면 그 뒤에 있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설교를 할 때 그 부분을 지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트로 지우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쓰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이 구절을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부함을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비결과 기계적인 공식으로 이 구절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수단화돼 버렸어요. 우리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보세요. 1절과 대조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공의와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것이죠.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것을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신앙을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과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 또는 사람들의 보일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땅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몇 년 동안 그 땅을 개간하지 않아서 그 땅을 갈아엎지 않아서 그 땅이 단단해진 것이죠. 그래서 쟁기나 호미도 그 땅을 뚫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굳어버린 묵은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며 딱딱해진 마음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묵은 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둔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주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참다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